마태복음 64번 메시지 왕국에 대한 예언 네 번째. 이미 본 바와 같이 왕국에 대한 예언 가운데 교회에 관한 부분은 두 면, 즉 깨어있고 예비되어 있는 면과 신실하고 지혜있게 되는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깨어있음과 예비됨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있어야 하며 주님의 오심을 위해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생활면을 돌볼 뿐 아니라 봉사면도 돌봐야 합니다. 봉사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신실함과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신실해야 하며 동료 믿는 이들을 향하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24장에서 그 양면이 모두 다뤄집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는 깨어있고 예비되어야 합니다. 봉사에 있어서 우리는 신실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비록 두 면이 모두 24장에서 다루어졌지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25장에는 24장에서 다뤄진 각면을 위한 보충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24장에 있는 믿는 이들에 관한 부분을 완성시킵니다. 처녀들의 비유는 깨어있고 예비하는 문제를 완결합니다. 깨어있고 예비하는 방법이 처녀들의 비유에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25장 13절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24장 42절과 매우 유사한데 이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휴거되기 위해 깨어있는 것에 관한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에 대한 완결임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는 깨어있음과 예비하고 있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도 역시 깨어있음에 관한 부분으로서 앞부분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와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신실함과 지혜 있음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쓸모없는 노예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30절은 24장 51절과 병렬됩니다. 이것은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가 주님의 일에 신실함에 관해 말하고 있는 24장 45절부터 51절에 대한 완결임을 가리킵니다.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는 주님의 위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노예의 신실하지 못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주님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노예의 신실하지 못함을 다루는데 여전히 필요합니다.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는 신실하며 지혜 있어야 함을 일러주지만 신실해지고 지혜롭게 되는 방법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길은 성령의 내적 충만을 통해서입니다. 즉, 그것은 여분의 기름을 가짐으로써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는 깨어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예비되지도 못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내적 충만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있고 예비하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봉사에 있어서 신실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방법은 영적 은사들을 통해서입니다. 영적 은사들이 없이는 신실하게 되거나 지혜롭게 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실함과 지혜 있음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장에서 우리는 그 영의 내적 충만과 그 영의 은사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은 우리에게 생활을 위한 내적 충만과 봉사를 위한 은사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은 모두가 그 영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내적 충만에 의해서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신실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은사들에 의해서만 됩니다. 25장의 비유들이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에 대한 완결이라는 것은 둘과 열이라는 숫자에서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열은 열둘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 처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대다수의 믿는 이들을 대표합니다. 24장 40절과 41절에 있는 두 남자와 두 여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게 될 남아있는 믿는 이들을 대표합니다. 밭에 있는 두 남자나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자는 살아있는 믿는 이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죽어 있을 것입니다. 24장에는 살아있는 믿는 이들의 휴거가 있으나 죽은 성도들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처녀들이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죽었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성도가 죽는 것은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잠이 들어버린 그 열 처녀는 죽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열둘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열둘이란 숫자가 구성되는 한 가지 방법은 열 더하기 둘입니다. 열은 열둘 중 대다수를 나타내고 둘은 그 나머지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열두 사도 가운데 두 명은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한 반면에 나머지 열 명은 분개했습니다. 구약에서 열 지파는 다윗의 집을 배역했지만 오직 두 지파만 신실하게 남았습니다. 여기 24장과 25장에서도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24장에는 둘이 있고 25장에는 열이 있습니다. 그 열 명과 두 명이 함께 합해질 때 믿는 이들 전체가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이들 대다수는 죽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소수, 밭에 있는 두 남자나 맷돌질하는 두 여자로 대표되는 남은 자들만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24장 40절과 41절에 대한 완결입니다. 25장이 24장의 완결이라는 또 하나의 지적은 남자들 중 한 명과 여자들 중 한 명은 대례감을 당했고 나머지 남녀는 남겨졌다는 사실에서 발견됩니다. 왜 한 명은 대례가졌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게 되었습니까? 그 답은 24장에는 없고 2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대례감을 당한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 명이 남겨진 이유는 그에게 여분의 기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있음을 위한 비유인 열 처녀의 비유를 한 구절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깨어있음에 대한 비유. 열 처녀. 마태복음 25장 1절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때의 라는 말은 그 당시에, 즉 임재의 시기에를 뜻합니다. 24장에 기술된 임재가 발생하고 있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열 처녀로 비유될 것입니다. 처녀는 생활면에 있어서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왕국 백성인 믿는 이들은 순결한 처녀들과 같아서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간증을 지니고 있으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내주하신 뿐 아니라 충만함도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처녀들입니다. 처녀가 되는 것은 일이나 봉사나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다만 처녀일 뿐 아니라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입니다. 처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의 문제입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우리는 처녀들입니다. 나는 비록 노인이지만 처녀같이 처신합니다. 나는 결코 처녀인데 신분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는 처녀입니다. 등을 들고 있음. 1절은 처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밖으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등이란 믿는 이들의 영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기름으로 담습니다.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의 빛으로 빛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 시대의 어둠 안에서 빛을 발하는 등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주님의 간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녀들로서 우리는 전쟁을 위한 무기나 놀이를 위한 스포츠 기구들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고 빛을 발하고 비추기 위한 등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 안에는 주님의 간증을 위해 빛을 발하는 등이 있습니다. 나감. 처녀들은 나갔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맞으려고 세상에서 나왔음을 상징합니다. 처녀들은 어느 곳에서도 머뭇거리거나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펜터는 그의 저서들 중 하나에서 세상은 자기에게 다만 하나의 오솔길일 뿐이고 이 오솔길의 끝에는 무덤 하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세상은 결국 나에게 하나의 안식처, 곧 무덤만을 제공해 줄 것인데 그곳에서 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누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려고. 신랑은 즐겁고 매력적인 사람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승전의 장군이나 위대한 사령관으로 비유하지 않고 가장 즐거운 사람인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나가고 있는 처녀들이요, 그분은 오시고 있는 신랑이십니다. 기름을 가지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 2절은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고 말합니다. 다섯은 넷의 하나를 더해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해진 사람이 책임을 맡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는 사실은 믿는 이들 중 반은 미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슬기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될 책임을 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구약은 다섯의 책임의 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은 다섯씩으로 된 두 조로 구분됩니다. 또한 다섯이란 숫자는 성막과 그 기구들과 관련해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다섯은 많은 치수들 가운데 기본 인수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다섯 손가락은 성경에서 다섯이란 숫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넷의 하나를 더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넷이라는 숫자는 피조물을 상징하고 하나라는 숫자는 창조주를 상징합니다. 피조물 더하기 창조주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만일 엄지손가락은 없고 네 손가락만 있다면 그 무엇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넷이라는 숫자인 우리 스스로는 책임을 맡을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 우리는 책임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2절은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책임을 맡는 데 있어서 슬기로운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미련한 자들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미련하다는 것이 이 다섯 처녀들을 가짜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본성에 있어서 그들은 슬기로운 자 다섯과 동일합니다. 3절은 그들이 미련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등만 가졌을 뿐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영에 추가해서 그들은 내적 충만의 그 영, 곧 여분의 성령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가진 슬기 있는 다섯 명. 4절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그릇이고 사람의 인격은 그 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릇이란 믿는 이들의 혼을 상징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릇에도 기름을 가졌습니다. 등에 기름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상징하고,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혼을 흠뻑 적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갖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등과 그릇에 관해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27절은 사람의 영을 여호와의 등이라고 말합니다. 등 안에는 기름, 곧 성령이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의 영이야말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장소임을 계시합니다. 로마서 9장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의 그릇은 우리의 혼을 상징합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등을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 혼을 충만케 하는 여분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있습니다. 우리의 등 안에 기름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혼 안에 들어있는 여분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영께서 반드시 우리 영으로부터 혼의 각 부분에 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 안에는 여분의 성령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여분이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일 여분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미련한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만일 우리가 성령의 내적 충만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미련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롭다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저는 당신의 영이 제 영 안에만 계실 뿐 아니라 제 혼 안에도 계시길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는 그 영의 내적 충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저의 전 존재를 채우는 여분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여분의 그 영이 없이는 우리가 깨어 있을 수도, 예비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깨어 있고 예비하고 있으려면 성령의 내적 충만, 즉 그 영 자신이 우리 영으로부터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에 퍼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랑이 더디옴. 5절은 신랑이 더디 오신다고 말합니다. 실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을 지체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분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지만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분은 그분의 오심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모든 처녀들이 졸다가 잠이 듦.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모든 처녀들은 다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조는 것은 병드는 것을 상징하고 잠드는 것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그분의 재림을 지체하시는 동안에 믿는 이들 대다수가 먼저 병들게 되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한밤중에 소리가 남. 6절은 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한 밤중이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가장 캄캄한 때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끝, 즉 대환난 때일 것입니다. 소리는 천사장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처녀들이 다 일어남. 7절은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손질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예언된 부활입니다. 그들의 등을 손질함. 처녀들은 일어난 후에 등을 손질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간증을 처리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죽기 전에 온전하지 못하다면 부활 후에도 주님의 간증을 위한 우리의 생활이 여전히 처리받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서 기름을 빌기 원함. 8절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심지어 부활 후에도 미련한 믿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필요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꺼져가니라는 말은 미련한 처녀들의 등이 켜져 있고 그 안에 기름이 있지만 충분한 공급을 갖지 못했음을 입증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듭났지만 그들의 온 존재를 흠뻑 적실 정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지 않은 믿는 이들을 대표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 9절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을 가질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은 빌어올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내적 충만은 빌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서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고 미련한 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름을 파는 자들은 대환난 중에 두 증인, 즉 두 감람나무와 기름의 두 아들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대환난 동안에 기름의 두 아들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러 올 것입니다. 사는 것은 대가의 지불이 필요함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충만은 세상을 포기하고 자아를 처리하고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손해보는 것 등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얻어집니다. 만일 오늘날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활 후에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분의 성령을 갖지 못합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의 마음과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포기하고 자아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신랑이 오시고 예비했던 이들은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감. 10절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힌지라고 말합니다. 오므로라는 말은 그분의 임재의 일부분으로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셨음을 언급합니다. 예비한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만 잔에 초대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그릇에 기름을 가짐으로써 항상 우리 온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움으로써 예비되어야 합니다. 깨어있고 예비되는 것은 주님의 임하심을 위한 우리의 매일의 훈련이어야 합니다. 그분과 같이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임하시는 동안 부활한 믿는 이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을 언급합니다. 10절에 있는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만찬인데 그것은 그분이 오시는 동안, 즉 그분이 임하시는 동안 공중에서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왕국이 나타나기 전에 예비둔 믿는 이들, 즉 죽기 전에 성령의 충만으로 준비되었던 믿는 이들에게 주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상으로서 베풀어질 것입니다. 예비된 자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뒤에는 문이 닫힙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이 아니라 주님의 혼인잔치를 누리는 누리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늦게 왔지만 신랑은 그들을 알지 못함. 11절과 12절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나중에 왔다는 것은 부활한 믿는 이들의 후기의 휴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위해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것을 너무나 늦게서야 얻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왔을 때 문은 이미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청했을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 함은 누가복음 13장 25절과 요한복음 1장 26절, 31절, 8장 19절에서처럼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불을 켰었고 주님을 맞으려고 나갔고 죽었고 부활했고 휴거되었지만 성령의 충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는 늦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은 그들이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승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적으로는 이 상을 놓쳤지만 구원은 영원히 잃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나는 너희를 좋게 여기지도 않고 너희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땅 위에서 생활했던 방식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또 너희가 너무 늦게 온 것도 인정해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왕국 잔치의 누름에서 거절됩니다. 깨어 있으라. 13절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느니라 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는 오직 이미 예비된 살아있는 믿는 이들의 휴거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은 죽은 자들과 부활한 자들의 휴거를 다루는데 필요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고 예비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어느 책도 마태복음만큼 자주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40여 년 이상을 이 책에 의해 경고를 받아왔음을 주님 앞에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 부주의했을 때마다 마태복음에 담긴 그 경고들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한 처녀들입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자문자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지 미련한지의 여부는 우리가 우리의 그릇 안에 여분의 성령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